마가복음 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9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다 죽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저의 해석으로 인해 예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이 우스꽝스럽거나 어리석은 말처럼 들린다면 제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헤르몬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변하였고 그분의 옷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된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끌려 높은 산에 올라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할 영광과 권능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적 제한지대 타임존을 벗어나 영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1절에서 선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영광과 권능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5절에서 6절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을 거룩한 땅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사원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사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다가도 당신이 입을 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어리석은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대개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의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과 선지자에 반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8절에서 13절 말씀. 왜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인자에 대해서는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면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의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실제적으로 세례요한이 와서 완수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하여 예언한 것까지도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래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4절에서 16절 말씀.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마도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양이 곤란에 처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는 목자처럼 넉대에게 잡힌 양을 구해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갈보리 채플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마다 모이는 성경공부반에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혹시 우리 양들을 해치려 온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월요일 밤 성경공부 모임에 성도들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공부 인도자에게 저들을 내보내자고 말한 후 함께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와 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막 거듭난 자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난 지 한 달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단체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들을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오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형제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며 계속해서 딴전을 피우기 위해 그들에게 저는 정색을 하며 당신들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본능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위트니스 리 단체에서 오셨죠? 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또 할렐루야 형제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성경공부 인도자가 그들에게 나가시오라고 말하자 여전히 할렐루야 형제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형제님들은 지방교회 교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도 지방교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라며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일한 참교회라거나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몸 안에서 하나되어 예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참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제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아들이 발장한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귀신으로 인해 거꾸러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때로 발작이 심할 때면 불 속에나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그의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아이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넘어져 구르며 입에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귀신론에 대해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귀신 들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귀신 들렸다고 상상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귀신의 세력에서 맞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자주 나타나는 귀신의 역사가 이곳에서는 강력한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동방의 신비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 형태, 칼트로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귀신 들리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6절에서 29절 말씀.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의 영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주권과 능력이 차별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하여 사람에게서 쫓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본문에 나타났듯이 그때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은 아마도 더 강력한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도 악령의 등급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론을 다룰 때 귀신의 다양한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30절에서 32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계신지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사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거야 라고 주장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벌인 그 유치한 논쟁에 대해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방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하시면 우리도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물으시면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을 더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앉은 상태에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보다 그들에게 오히려 첫째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따금씩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셔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정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며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혹은 내가 그때 실패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큰 자냐라는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아라 너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이 방법을 써보아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냐? 이 길이 최고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야. 야망과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여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을 뒤로 떨어뜨리고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야. 최고가 되는 길은 종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의 위치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 미니스터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종, 서번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이 목사는 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는 성도들의 필요에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떠미 되려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곧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36절에서 41절 말씀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입니다. 사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랄 뿐 그 누구도 어린 아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종파주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을 그냥 두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곳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데 너무 바빠서 사탄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함께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면 나으니라. 42절 말씀.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이 종파주의 문제를 꺼집어내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간략히 일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 문제로 돌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믿는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지금도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크기가 강대상만하고 가운데 둥근 구멍이 크게 뚫려있는 둥글고 넓적한 돌입니다. 이 돌을 목에 매달고 갈릴리 호수에 던져진다면 대단히 빨리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시키는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플 때마다 손자들을 불러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희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뒤틀려져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뒤틀려진 종류의 마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에서 44절 말씀. 예수님은 48절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아니다라든가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목사들과 유니테리언들과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대 자유주의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이곳은 존재하지 않아. 유니테리언들은 이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이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 없다.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허버트 W. 암스트롱이나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지옥에 대해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될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에서 흔히 지옥이라고 쓰이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흔히 쓰이는 지옥은 하데스입니다. 이곳은 불의한 자가 죽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땅속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데 쓰인 헬라어는 게헤나입니다. 이곳은 일시적인 거주지가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두는 곳이며 그곳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히 그들에게 제공될 거주지인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음이라. 47절에서 49절 말씀. 소금이 정화를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그들은 불로 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50절 말씀. 예수께서 엄중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사 우리로 그 말씀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